제네바 규리 문답 31주 차 보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개명입니다. 213문 마지막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요약한다면 열 번째 계명은 탐심을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심을 마지막으로 절제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라 믿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그 십계명, 특별히 두 번째 돌판에 나타나는 그 표제들, 그러니까 표현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표현들은 그것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서 전체를 다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열 번째 계명도 동일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웃의 아내, 남종, 뭐 여종, 또 소나 나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꼭 이것만 탐내지 않으면 되는가가 결코 아니고 이건 대표적인 성격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물질에 있어서 모든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부여해 주신 것 외에 우리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을 탐내거나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지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안목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의 독특성이 있어요. 다른 두 번째 돌판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들과 비교했을 때 이 10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열 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적인 성향을 규제하고 있죠. 213문 보시면 만일 모든 율법이 당신이 말한 대로 영적인 것이라면 즉 다른 모든 계명들이 외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제10계명에서는 특별히 후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 행동과 충동 그리고 의지까지도 다스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들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네바 규리 문답이 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형식적으로는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만 10계명 이해의 두 번째 원리로서 내면적 의지까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살인의 원인이 되는 미움, 원한,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상해를 가하고 싶은 그런 의지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규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 확인한 바가 십계명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외면적인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열 번째 계명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내면적 행위를 규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어서 나머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외적인 행위만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근간이 되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면적인 것을 보신다라는 것의 예로서 십계명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214문이 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탐심은요, 의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깊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의지는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고 잘 마음 떠나지 않고 있고 내 마음속에 이미 하고자 하는 바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탐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단회적이고 이게 주기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순간 되는 생각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 답에서 보시면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들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시적일 수 있고 순간적일 수 있죠. 그러나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생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살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탐심은 여러분 지나다가 갖고 싶다 하고 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애에서 갖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을 전혀 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거의 일로서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엄중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하신다거나 그렇게 마음을 좀 품을 수도 있지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지독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우리 쪽에서 출발하는 악한 마음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실은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뭐냐면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출발하면 얼마든지 너그러워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심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 결코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가 아니라 분명하게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본다는 것은 이만큼의 겸손을 요청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 죄를 설명하면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를 많이 드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편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휙 지나쳐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서 안 된다. 마치 그것처럼 죄라는 것이 스쳐 지나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그 죄가 둥지를 틀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로 발현되고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실천적으로 죄를 끊고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판단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단을 보면 스쳐 지나가는 거, 둥지를 틀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 우리 마음속에 잠시 품었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볍게 보시거나 그냥 간과하시거나 죄가 아닌 것으로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5문 보시면 당신의 생각 속에서 신자에게 다가오는 아주 미세한 유혹까지도 죄라고 생각합니까? 비록 그가 이에 대해 저항하고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말입니까? 모든 악한 생각들은 비록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결함에서 나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며 괴롭히는 탐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확정된 의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그 탐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의식적으로 이렇게 찬동하고 의지로 발현하고 있고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것만이 내면적인 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에 전도되었나 하면, 기울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매우 습관적으로 죄라는 것을 품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상 이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에 나타나는 탐심은요, 형식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것이 되어 있죠. 소유, 물질적 소유. 그래서 뭐 아내라든가, 물론 아내는 물질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이미 아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물질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미 예로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 탐심하면 어떤 물질적인 소유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탐심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의지적 죄악들, 그것이 내면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말로 또 행동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죄의 현상들인데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그 모든 그 5계명도 9계명도 예지만 모든 그 죄악되는 행위들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첫 충동, 첫 출발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옳다고 여겨주시는, 옳다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마음 외에 모든 다른 마음들이 사실은 탐심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계명이 이제 가늠하지 말라인데, 다윗 같은 경우에, 7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첫 출발점을 보면, 욕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여인을 취하는 이런 어떤 행위, 또 어떤 내면의 의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한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에게 옳다라고 부여해 주신 그 마음을 뛰쳐 넘어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늠하면 남녀 관계만 생각하고 싶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무엇과의 관계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그것이 즐겁고 짜릿하고 우리를 자극하는가라고 했을 때 파고 들어가면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싶은 우리의 그 불경건한 마음이 다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구체적으로는 8계명이 되겠죠.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계명도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 오라 나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탄식하였을 때 그 드는 예가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만하냐면 난 율법 지킬 수 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 공경하고 있고 난 가늠하지 않고 있고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나는 십계명 너끈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 탐심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기고 싶은 하나님의 그 법도로 어기고 싶은 그 마음 충동되는 그 마음 우리가 정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서 그 마음이 튀어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탐심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탐심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생각하면 늘 그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데, 가끔가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가지고, 여러분이 다 배심원이고 제가 딱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그 죄악들을 영상으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죄악들의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적어도 그러리라 믿는데 적어도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계속 이게 의지적으로 품고 그다음에 정말 행위까지 이어지는 그런 죄악들이라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품었던 그죠? 7계명이든 뭐 8계명이든 뭐 9계명이든 6계명이든 매 순간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전혀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보여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식은땀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다고 한다면 도무지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내면을 진실하게 바라보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탐심이 있는 한 어떤 인생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그런 판단은 얼마나 허망한 판단인지를 알 수가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뭐 의지적이고 내 의지적이고 행동까지 의지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탐심, 충동 같은 정말 순간적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제어되어야 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탐심이라고 하시면 단순히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하나님의 규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이것이 의롭다라고 보여주신 그런 모든 선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6문 보시면 이거는 이런 것들은 질문을 같이 읽어야 되죠. 그렇죠? 네. 답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실릴 수가 있어서 그죠? 네. 이거는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읽으시고 제가 여러분께 답을 질문으로 할게요. 질문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동의하십니까?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하기 싫은 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에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보통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만만치 않아요. 교회가 역사 속에 진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을 피우면 그 즉시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실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낮출 때 기준이 뭐죠? 우리예요, 우리. 이거는 너무하다. 이건 너무 깝깝하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깝깝함이 그것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 217문. 이제 우리는 전 율법을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조항으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풀어주신 내용 그대로이시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미 신명기와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다 나타난 그런 대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218문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주요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더불어 두려움, 공경, 신뢰, 그리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또 더 확장하기도 하였죠.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항상 감정적인 면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만큼 우리가 진리에서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을 항상 우리 입장에서 낮추는 아주 주된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뭐 찬양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신앙 회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좀 실수해도 괜찮고 좀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고 우리가 정성껏 했으면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뭐 예를 들면 찬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편 찬송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시편 찬송을 강조하는 원리는 우리 편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찬양의 내용까지도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내용을 내어주시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가지고 있는 주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시편 그 이상의 내용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사회적인 예배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 교회가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더 나은 찬양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반론을 제시할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당하여서 비록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찬양을 만들고 우리의 진심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반론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주 가장 큰 그런 답은 바로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정성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순수함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앞에 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편에서 정말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하는 그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없는 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선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우리 재난과 기도의 문답이 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서 아니면 우리의 감정, 정서가 폭발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반드시 진리가 결부되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결부되어 있고 바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십계명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물론 형식적으로 5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돌파는 구체적인 대상이 이웃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 출발점이 뭐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나 못하겠느냐. 원수 사랑했을 때 그 정신이 뭐냐면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뤄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행위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웃을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의 요약이 모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요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로 하신다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그러니까 참된 신앙 없이 박애 정신 이웃을 뭐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참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한 사람들을 보지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외면적인 면에 봤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왜소해지기도 하고 참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외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분별이 되지 않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 앞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는 결코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 잠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찾으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낯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제가 제대로 읽고 있죠? 간혹가다 제가 실수를 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 1절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큰데 근데 2절에 보시면 그것을 7계명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호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거를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그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깊게는 더 유기적으로는 이미 그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7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가 아닌데 남녀의 관계가 아닌데 7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냐면 7계명을 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 7계명이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냐면 남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가장 깊은 관계이고 가장 중요한 질서죠. 그렇죠? 그거보다 사실 더 상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적 질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동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감각의 순서는요 남녀 관계가 늘 먼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나중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깊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남녀의 관계를 주신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더 저는 맞다고 분명히 여기고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근본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근본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훈련 수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 남녀 관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관계를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꾸로도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거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남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으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현상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 거의 예의 없이 그 출발점은요. 우리가 잘 모르고 늘 우리가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들, 무슨 뭐 성격이라든가 뭐 재산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에 호도되어서 그게 원인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돌파하고요. 두 번째 돌파는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첫째는 둘째는 설명하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깨지면 둘째도 당연히 깨집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첫째 없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유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안목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그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 뭐 7기명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8기명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시면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현상만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9문을 읽는데요. 제네마 그리문도의 순서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기초가 쌓여야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에 배치되는 그 어떠한 욕망, 뜻, 계획, 그리고 생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마음, 온 힘, 정성을 다해 라고 하는 것보다 기초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기초여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기초 위에 이제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이런 그 질서를 이런 어떤 순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늘 죄인이어서 진리를 버리고 싶어하는 충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님 법도를 깨고 싶어하는 충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때에 마치 괜찮은 것처럼 종교적인 것처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219문을 이유로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성껏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받아주실 것이다. 진실로 하지 않았느냐. 받아줄 것이다. 제가 종종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뭐 불법이 있었어요. 실적법을 많이 어겼거든요. 왜 어겼냐면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때 그게 용납됐던 그 과정 가운데서 회의에 나왔던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아,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된 교회를 기뻐 받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 이런 이제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논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의 마음이 전도된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 아니겠죠. 분명히 말씀 위에 서 있는 건강한 욕구라면 그것이 이제 219문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런 욕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받으시겠죠. 다만 우리를 겸손하게 판단하여서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두시는 수단인 말씀과 성령의 늘 지도를 받는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말씀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는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차분함이 영적인 그런 준비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 그렇죠. 네. 다음 주 마지막이네요.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그렇죠. 다음 주가 이제 십계명도 마지막이 딱 끝나네요. 그렇죠. 네. 십계명도 마지막인데요. 예. 다음 주까지 십계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눠드린 거 참고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수를 좀 크게 해가지고요. 제가 항상 문제를 달아드리는데, 좀 메모해 두셨다가,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육복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이거 만들 늘 이렇게 전에 것을 이제 덮어쓰기 하는 방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겼는데, 그 육복 문제가 지난주 문제가 달려있고 답은 이번 주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6번 문제는, 이번 주 프린트 육복 문제는, 제네바 교리 문답, 218문의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보시면 218문이라고는 적시되어 있어요. 218문이니까 보시면 그 질문이 되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가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제 구계명은 외적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입니까?라고 지난주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정을 못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지막 때니까 시간 조절이 되네요. 참, 네, 늘 45분에 끝나서 죄송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